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8편 전체의 성경보다는 여기 주제와 이 주제가 주고 있는 감동 이런 걸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숲을 산책을 하다가 아마도 이렇게 좋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아주 맑은 햇살과 거기에 아주 조그맣고 예쁜 새가 지저귀고 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잡아가지고 새장에 넣어서 집에 숲이 잘 보이는 그런 창문에다 갖다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들렸던 새의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지를 않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새는 그 아름다운 숲 속에 있어서 거기에서 그 숲의 분위기와 그 환경 속에서 새의 소리가 들려야 아름다운 건데 새를 가져다 이렇게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새의 아름다운 지저귀는 소리라고 하는 그 현상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름다운데 그것과 함께하는 주변의 일들이 있어야 그것이 아름답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치를 발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의 감동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노래를 했던 다윗의 심정을 보면 그때는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그 결투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선택이 돼서 나중에 장군까지 되고 또 전투를 수행하고 이렇게 사울 왕의 신하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들이 사울 왕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다윗의 인기가 그냥 하늘을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그거를 시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 다니고 그 피해 다니고 하면서 이제 사선을 넘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기록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다윗의 심정은 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겠구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노래를 할 때 다윗의 그 끓는 마음은 나는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보는 듯이 아니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 가정 또 직장 이런 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세 가지 나누어서 첫 번째는 전인적인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몸과 영혼과 육체 환경 이 모든 것을 다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전인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동체, 교회, 단체, 전체가 함께 있을 때 그 속에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인적인 관점, 전체를 통합해서 보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전인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옛날에 읽었던 그 신경숙 씨의 장편 소설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엄마가 치매가 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엄마를 돌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내에서 전철을 타다가 손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립니다. 그 엄마를 얼마나 찾는지 얼마나 찾았겠어요. 그 자식들하고 남편하고 뭐 말도 못하죠. 그런데 어디에 가셨을까 그러면서 옛날에 살았던 그곳을 이제 하나하나 자식들이 더듬어 갑니다. 그런데 소설은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곳을 찾아가면 거기에 엄마가 다녀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할머니를 봤다 그러고 거기에 엄마가 뭘 놓고 간 거를 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에피소드입니다. 큰 아들이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이제 숙직을 하면서 숙직하는 방에서 살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돈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아들이 급하게 이제 야간대학에 원서를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내일인데 졸업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게 잘 집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마침 출장 중이고 평생 엄마는 집을 한번 떠나본 일이 없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포기를 하고 있는데 밤에 통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엄마가 추운데 덜덜 떨면서 서 있는데 슬리퍼를 그냥 신고 맨발에 그냥 옷은 집에서 입는 옷 그냥 추운데 그냥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그런 모습 그대로 초췌한 모습으로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아들이 엄마 저 때문에 이 도회지에 처음 올라오셨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너 만나서 처음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가 처음 애를 낳아본 게 너고 네가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새 세상이었다. 너 때문에 처음 배도 불러보고 19살 나이에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고 남들은 처음 아기 낳고 기쁘다고 그러고 놀랐다고 그러는데 나는 참 슬프고 두려운 마음이 더 많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19살 이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고 어떡하나 이제는 어떻게 사나 시집 와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애를 낳고 산다는 게 너무 막막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아장아장 첫 걸음을 떼고 그럴 때 수만금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쁘고 학교에 들어갈 때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생각이 좀 나서 그 이름표를 달아줄 때 내가 왜 그렇게 의젓한지 그런데도 늘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그게 엄마가 만났던 새 세상이었어요. 그 다들 이제 성공들을 해서 뭔가 이렇게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엄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엄마의 그 마음 그거를 누가 이해를 할까?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 19살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고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마음을 그 환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뭐 20, 30년 친구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그랬다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갈등과 그 마음 또 그 무거움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모습, 이민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또는 이민 생활이 아무리 오래됐다 그래도 늘 어딜 나가면 서글프고 어색하고 그런 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이럴 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조그만한 일들 그거 말고 그 주위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끔씩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견해를 갖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람을 잘 알 수가 없고 실수를 할 때가 더 많은 거죠. 중요한 거는 마치 어린 19살 아가씨가 처음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경험이고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교우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는 거, 내가 아는 거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그저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저 빙산에 조금 떠 있는 부분만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은 넉넉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주변에 우리들의 환경들이 조금 더 넉넉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상담가가 그 아이에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필을 가지고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흰 도화지에다 새까맣게 칠만 계속하고 있어요. 한참 동안을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도 상담하는 분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 자기가 그린 자기가 그 색칠을 한 도화지를 갖다가 벽에다가 붙이기 시작해요. 벽에다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모습을 보니까 큰 벽에 꽉 찬 고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이 상담가가 하,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큰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네요.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철학자 스피노자가 유대인 랍비인데 평생 렌즈 깎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렌즈 깎는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그 마음에는 세계의 정신세계를 변화시켰던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를 보고 또 전체를 생각하고 조그맣게 보이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가능성을 보고 주변에 있는 부족한 모습들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지금 그 사람 그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가능성을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누가 만드냐면 성령께서 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이런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가리켜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 다른 모습의 교인들, 다 다른 모습의 우리들 이런 모습들을 하나로 성령께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 주변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에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부지런히 묶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찌하든 사람들로부터 가능성을 찾고 어찌하든 뭔가가 다른 일이 있겠지 뭔가 다른 뭐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받아들여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져 가는 겁니다.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 다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의 띠로 묶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지체로 전체의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해가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묶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안 될 때, 뭐가 좀 힘들 때, 좀 속상한 일 생기고 어려울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를 묶고 계시는 성령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그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전도를 보내잖아요. 70명을 전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의 이름에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힘이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나가서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믿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 드라크마의 비유에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되느니라. 그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 앞에 돌아온 길이에요. 그렇게 큰일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일이 작은 일 같은데 하늘에서는 큰 축제가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이 땅에서는 그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그냥 그저 화해를 하는 조그만한 일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일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큰 용서, 이 큰 은혜는 이게 보통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조그만한 일 같은데 하늘에서는 큰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우리가 작은 전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는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데 하늘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이 땅에서 조그만한 용서를 실천하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가 실행되고 이것이 다름이 아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행하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로 이루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작은 실천과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영적인 관심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것, 내가 한번 참는 것, 내가 한번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한번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한번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내가 한번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한번 더 참고 그런 모든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상과 더 큰 하나님의 축제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날마다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저 눈앞에 있는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내가 조그마한 믿음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산을 옮기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런 면에서 믿음은, 믿음의 완성은 결국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 믿습니까? 아멘.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번 더 드리는 예배에 드러나고,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들의 이 뜨거운 열정과 이 믿음은 우리가 오늘 한번 실천한 사랑에서 완성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들 주변의 모든 친구들,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그 사람의 오늘의 모습보다 더 많이 뒤에 잠겨져 있는 보석 같은 가능성들을 찾고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